썰물 때가 돼야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모두가 문제없어 보이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좋을 때 잘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살아남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3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지만 재미없는 얘기 해주시는 포카라이강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지난주 투자 설명회를 훌륭히 마치고 돌아온 새해에는 성실해진 차영주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아 공연 마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 너무 구식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새 누가 그러니? 요새 동남아 공연하면 짭짤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아, 그래요?
너무 그 80년대 학번 티를 내시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제 3월이네요.
네.
그 오늘 상당히 그 저 의미 있는 날인데
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지금 5개월 만에 넘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7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역시 강해요.
네.
코스닥도 625포인트. 600포인트를 넘어서자마자 뭐 거의 흔들리지 않고 625포인트까지 갔고 지금 올해만 들어서 볼 때 코스닥이 15% 정도 올랐고
네.
코스피가 5% 정도 올랐어요.
네.
4.5% 올랐는데 강도면으로는 코스닥이 훨씬 세죠. 그렇지만
네.
코스피도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네.
턴을 하고 2000포인트라는 장벽이 상당히 그 이 의미 있는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저항선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오늘 넘어섰다는 게 앞으로 장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장을 좋게 보자.
네.
자,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투자자분들을 그 설명에서도 이렇게 접하면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요. 결국 올해 이제 예정돼 있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이슈 여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각국에서 돈을 푸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 유동성을 이제 움직이는 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았고
네.
코스피들도 종목에 따라서는 밑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종목에 집중을 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셨을 텐데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큰 그림에 걱정 올해는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전히 시장을 관망으로 보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좀 종목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물론 이제 종목이 점점 슬림화되고 있긴 하지만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말이죠.
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유동성 장세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렸고 이번에 네. 중국이 2월 28일 날 갑자기 0.25% 예금 대출금 인하했거든요.
네.
그전에 11월 달에 지준율 인하했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금 대출금 인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럽,
네.
일본,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통화전쟁을 하니까
네.
중국도 거기 합류를 한 거거든요. 그럼 중국도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그럼
네.
전부가 지금 돈을 풀어 제끼잖아요.
네.
그 유동성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주식시장을 쑤시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제도 미국에서 나스닥이 최초로 지금 5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역사상 최초로.
네.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장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이 약간의 어떤 지금 그 뭐랄까 우려로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작용을 하지만
네.
금리 인상을 지금 미국이 할 정도의 어떤 경제 사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결국 자금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지나치게 금리를 의식하지 마시고
네.
유동성으로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궁극적으로는 하겠죠. 이제 단지 이제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들인데
네.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미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애시당초 양적 완화 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단지 시기가 문제인데 그 증시에서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이 공표가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확 요동을 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은 대비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볼 때 미국은 이제 그 각 주마다 그 연방 은행들이 있지, 그러니까 각 주마다 이제 은행들이 있고 중앙은행 있고 네. 연방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FRB가 따로 있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그 얘기들을 하죠. 이번에 네. 금리 인상을 뭐 언제 6월달에 할 거다.
네.
빨리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FRB에서 네. 연방 은행에서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발언이 중요하지. 단지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라고 해서
네.
발언하는 것들이 그 물론 무게감은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네.
단지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으니까 이거 진짜 금리 인상이 뭐 6월달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문 기사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면은 뭐 6월에 한다는 말도 있고 또 가을에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25BP 정도 할까요? 0.25% 정도를
네.
일단 1차적으로 해서 네. 이렇게 간을 볼 거예요, 시장을. 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만 그게 돈을 뭐 이렇게 회수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떤
네.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앞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유럽, 일본, 중국이 돈을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 돈 푸는 지금 본격적으로 3월 달에 유럽이 돈을 풀거든요.
네.
그러면은 돈이 기본적으로 전체 풀은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큰 폭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미국이 그 국가 부채가
네.
15조 달러에 가깝게 되는데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채 발행금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미국 정부의 그 엄청난 압박감이 있어요. 네. 15조 달러면은 1%포인트 올라가면 1,500억 달러가 1,500억 달러인가요?
네. 네.
그 정도 돈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 적자 폭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단지 지금 이런 건 있어요.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인플레가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단지 지금 미국의 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높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인플레가 확 돼버릴 가능성.
네.
지금은 이제 유가도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니들 물가 오르면은 금리 인상하겠다는 사인을 주면서
네.
경고를 하는 수준이지
네.
금리를 확 올려갖고 국가 채무의 어떤 그 부담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요약해서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외국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축소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네. 금리 인상을 하고
다른 데는 이제 양적 완화를 네네. 풀고 있어요.
양적 완화 하겠다는 얘기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볼 때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네.
그잖아요. 뭐 푸틴 정적이 암살당했다 이거 좀 약간 흔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도 뭐 그 50불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상황이고
네네.
특별한 뭐가 없어요 사실은 유동성이 많은 상황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글로벌 머니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자 시장을 낙관적으로 네.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네. 요약을 하고 자 개미굴에도 뱃들 날 있다 상담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든 주식을 1회부터 들은 애청자입니다.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하면서 추천해주신 책들도 읽고 방송도 듣고 추천해주신 종목도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를 보는 눈이 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서부 T&D라는 회사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작년 8월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용산 부지가 호텔로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주식을 22,000원에 매수한 후 주가가 떨어져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 아이디어는 국내 최대 호텔 개발과 2조 원가량의 우량한 부동산 자산 가치이지만 본 회사의 수익이 인천 스퀘어원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인지라 회사 자체의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치 않아 섣부르게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용산은 앞으로 계속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호텔은 2017년 완공 시 수혜가 있을 것 같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까지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마지막에 자산주에 접근할 때는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메일 주셨네요.
이게 서부 T&D는요.
서부 트럭 터미널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름이 T&D로.
저쪽 신월동에 가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있고 지금 용산에
네네.
그 전자상가 옛날 전자상가
네네 거기도 예전에
네. 거기를 다 허르고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 호텔이 커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짓고 나면은 네. 그냥 큰 호텔이 되고 요새 그 한류 열풍으로 해서
네.
호텔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지났습니다. 모자란 정점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예. 이게 호텔 수익성이 상당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위탁 운영을 프랑스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2017년에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 특별한 이 회사가 무슨 자산 저 부채가 이렇게 많고 그런 것보다는 이 개발 이익 같은 게 이게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트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한 16,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한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산주는 지금 사실은 좀 패션이 자산주 패션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중국 소비라든지 헬스케어
네.
겸 또 성장성 있는
네.
이런 주식들이 조금 그 각광받는 어떤 장이기 때문에 자산주는 조금 지금 어떤 저기는 아닌데 네. 뭐 자산주도 이렇게 허가 막 0.5배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근데 요새 사실 안 올라요. 자산주가.
삼성공조. 삼성공조. 늘 자산주. 자산주 하면 삼성공조예요. 나는 삼성공조를 넘어서는 자산주를 본 적이 없어.
현대차도 퍼가 0.1 PBR 0.6 정도밖에 안 해요.
이 터무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는 PBR이 1이 넘 1.1 지금 한 6, 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공시지가 기준이라 그게 좀 다르긴 네, 하겠죠.
다르긴 하겠죠. 다르긴 하겠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저는 호텔도 조금 퀘션 마크고요. 지금 이제 워낙 그 다 아시다시피 지금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 저기 비즈니스 호텔은 아니죠. 고급 호텔이겠지만
네.
현재 지금 이게 2015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 이제 그 관광에 따른 그 호텔 수요가 부족했어요.
네.
호텔 수요가 부족해서 대규모 이제 호텔 개발에 들어갔고
네.
호텔도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그 4성급 이상 고급 호텔하고
네.
비즈니스 호텔인데 비즈니스 호텔은 지금 이제 정점에 어느 정도 다 달았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급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짓죠. 삼성동 짓죠.
네.
그 다음에 롯데 지금 완공되죠.
네.
뭐 이런 특급 호텔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그 이제는 조금 공실률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간 제가 리포트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2011-12년에도 이게 지금 15년 넘은 정점 찍을 거다. 대규모
네.
설비 투자가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호텔 부분에 대한 낙관도 저는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자산주가 이제 가치가 상승해야 할 자산주지
네.
단지 땅이 낮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스퀘어에서 지금 임대 수익 나오는 거 외에는 지금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네.
없는 거라 땅만 많은 회사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이게 조금 기다려서 이 투자 방법이 옳은 건지 저는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산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자산주로 채우는 건 괜찮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보험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큰 불황이 찾아왔을 때 막대한 석유를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죠. 예를 들면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 현금이 막 1200억, 1300억 되는데 시총이 500억까지 막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선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봐야죠. 아무리 시장이 뭐 박살이 나고. 그런 가치를 저는 보셔야지 자산주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건 사실은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못 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산주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자산주로 채우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좋지도 않지만 자산주는 굳이 자산주가 유행일 땐 딱 한 때밖에 없잖아요. 이게 막 큰 빅 크래시가 찾아왔을 때밖에 없잖아요. 자산주란 게 기본적으로 늘 이 유행에서 비껴나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정말 이 수주대토의 마음으로 그냥 토끼가 나무에 와서 부딪히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예, 뭐 자산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른 저도 자산주 투자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왜 자산주가 이렇게 사람들이 네. 투자가들이 자산주를 찾냐면요.
네.
자산주가 자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네.
그 누구죠? 벤자민 그레이엄이
네. 증권 분석에서
가치주를 네. 얘기할 때 자산주를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미래의 어떤 이익의 흐름이라고 흐름보다는 그걸 이제 버펫이 제자가 버펫이 깼죠.
네.
미래 현금으로 더 중요시했는데 수익 가치를 좀 중요시한 거죠.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제일 처음에 가치주를 투자하자 할 때는 자산 가치를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공황 직후 40년대
네.
그때는 뭐 그냥 기업들이 망가지고 막 부도나고
믿을 게 자산밖에 없을 때였죠.
네, 그럴 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자산주 투자는 개념 네. 정립이 조금 제기돼야 되고 그다음 또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네.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네.
자기 자본 쪽에 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산도 늘어나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그 주주들의 그 지분이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나잖아요. 그럼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산 가치만 있고 수익성은 별로다.
네.
이거는 좀 안 좋아요. 근데 수익성도 상당히 이렇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서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ROE거든요.
네.
그러니까 ROE로 일정하게 한 15% 이상 이렇게 유지되면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네.
그거 좋게 봐야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산주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PBR 0.56 이렇게 하면 뭐 아 이거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별로라고요. 그리고
네.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자산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그레이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뭐 서브트럭 터미널이 1.4다. 그러면
네.
이제 물론 공시지가로 1.4지만
네.
더 낮아지겠죠.
네.
그럼 0.7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는 그래도 땅이나 있죠.
네.
현대차를 봅시다. 현대차가 PBR이 0.6이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뭐 가치가 있냐 이거죠. 왜냐면은
네.
고물덩어리잖아요. 그
네.
현대차 울산 공장에 있는 설비나 이런 거를
뜯어서 판다고 해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냐.
뜯어서 판다고 해서 가격을 받겠어. 그래서 그레이엄은 그 유형 자산을 가치를 한 30%밖에 안 쳐줬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장부가거든요.
네.
장부가로 다 해서 계산을 해놓고 어떤 공정가를 계산해놓은 PBR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디스카운트 그럼 재고자산도 디스카운트 해야 되거든요.
네.
자동차 만들어놓은 거 원재료 이런 것도 만일에 이걸 회사가 청산한다 했을 때 다
네.
그걸 디스카운트 해야죠.
네.
그렇게 해갖고 자산가치를 해보면은 의외로 자산가치가 낮을 수 있죠. PBR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석유나 이런 거랑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 중에서는 이제 삼성공조처럼 현찰이 많으면 괜찮죠.
네.
현찰 위주로 돼 있고
네.
유형 자산은 조금 있고
네.
그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고 다음 사연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YOUNDN님 전업 3년차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전업으로 3년씩 투자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 참 그래요. 얼마 전부터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을 잘 듣고 있는 1인입니다. 궁금한 점을 메일로 올리면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동안 투자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전 종목을 선정할 때 확인하는 건 오로지 보조지표입니다. 회사의 실적, 회계, 수급은 확인하는 편이 아니죠. 기술적 투자라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 방송을 듣고 나서 재무제표에 의한 장기 투자가 큰 수익을 준다는 건 알고 있지만 쉽게 투자 방법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매매한 종목을 보니 컴투스, 인바디,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을 장기 투자하지 못하고 일정 시그널이 오면 매도하는 것은 물론 수익 후에 매도합니다. 아니, 좀 이걸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엉망으로 써.
매도한 다음에 올라가니까 저도 네. 인간인지라 아쉽다. 이제
네.
이런 얘기죠. 네.
더군다나 전업 3년차이다 보니 무척 외로운 걸 느낍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적어지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니 이제는 일을 하면서 천천히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종목을 천천히 보고 여유로운 매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사파이어테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점 확인 후 매수해서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수익입니다. 낙폭과대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종목을 말해주시고 매수 시점을 잡는 건 매매자의 몫이니까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지표에 의한 매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번, 신뢰도가 높은 보조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번,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시장을 움직이는 그 무엇, 세력이나 기법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번, 저의 사견으로는 파생시장이 관련 제도로 인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하한가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인가요?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냉정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1, 2, 3, 4, 5번 있네요. 일단 1번 얘기부터 해보죠. 보조지표에 의한 매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보조지표가 뭐 워낙 많은데 네. 그 저는 그렇게 보조지표를 너무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된다고 보고
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네.
및 지표를 여러 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MACD를 보면서 스토캐스틱을 본다든지
네.
또 뭐 다른 뭐 RSI 이렇게 해갖고 그건 또 단 그 어떤 모멘텀 지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추세 지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짬뽕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한 한두 개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본다면 저는 크게 보조지표는 신뢰를 안 하고
네.
그냥 차트에다가 거래량하고 거래량은 네. 무조건 봐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보조지표라고 보조지표일 수 있는데 주가 말고는 다 보조지표거든요.
네.
거래량은 굉장히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거래량은 정말 중요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가격 거래량. 자체보다도 네. 거래가 훨씬 중요할 수 네. 있죠.
그리고 거기다 캔들 띄워놓고 이동평균선하고 이동평균선은 저는 나름대로 여러
네.
사람이 보니까
네.
이평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게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 보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 하나 띄워놓고 이제 가끔 추세선 같은 걸 좀 그려보고 추세선은
네.
지표는 안 나오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네,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박스 이론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했지만
니콜라스
박스
다비스
같은 한번 좀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서 버벅거린다 할 때는 MACD 다이버전시 같은 거는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이 좀 이렇게 횡보를 한다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횡보에
네.
좀 맞거든요. 그럼 저점 고점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용하시면 되고
네.
자기가 이렇게 보조지표를 그 좀 쭉 공부하시다가
네.
내가 예를 들어 단기 매매자다.
네.
그럼 RSI라든지
네.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네.
그것도 지표도 있거든요. 또
뭐
그
네.
지표 그 일수
네.
변수 그것도 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지표를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네.
그 매매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딱히 어떻게 어떤 지표가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좀 뭐예요.
네.
네. 그리고 단지 너무 보조 지표에 그 이렇게 좀 맹신하지 마시고
네.
말 그대로 보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 지표는 거래량하고 캔들이거든요.
네.
그다음 추세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빅터 스페란데로 같은 경우는 추세선만
네.
봤어요. 이평선도 뭐 122평선 같은 거,
네.
122평선 밑에 오는 주식은 안 사고,
네.
122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취하고,
네.
뭐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해서 자기만의 어떤 기법을 완공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조 지표라는 게 결국은 진짜 보조 지표죠.
네.
메인은 차트하고 거래량인데, 그래서 저도 보조 지표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진짜 보조적으로 참고만 해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근데 어차피 저희들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네.
더군다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조 지표로 쓰고 거기에 보조 지표는 더 이제 잠깐 이제 쓰는 정도지 이거를 메인으로 하신다라는 거는 글쎄 뭐 제 느낌에는 거의 뭐 시스템을 이렇게 짜가지고 보조지표를 몇 개를 조합하셔가지고 네. 딱딱 타이밍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기술적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하고 매매하는 측면들이 저희랑 좀 다르신 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써놓은 거 보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 같아요.
전업 투자자라고 말씀하셨고
전업 투자가이시면서 단기 매매하는데 이제 좀 장기 투자로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우량주를 매매를 하더라도 기술적 어떤 지표는 봐줘야 되거든요. 뭐 7대 3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중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좀 약간 중장기로 간다 하더라도 그 이평선이라든지 이평선은 특정 이평선. 예를 들어서 62평을 깨면은 밑으로 내려올 때는 청산을 한다라든지 그런 측면을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 일목균형표로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름대 밑에 있는 주식은 가급적이면은 매수 관점을 안 한다. 그다음에 구름대를 최상도 위로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될 때 그때만 매수 관점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하나 큰 지표를 놓고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이렇게 크게 한 상태에서 종목을 또 스크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터 스페란 대로 자꾸 얘기하지만 그 양반은 120일 이평선에서 밑에 있는 주식은 그 밑에 있는 주식은 절대로 안 사요.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그 위에서 노는 종목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보조지표는 그냥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그거에만 의존해서 매매하시는 건 위험하다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용하시는 보조지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정도 이용하신 하나 정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평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어떤 흐름을 볼 때는 이평선하고 그 일목균형표 같은 거 그다음에 박스 상단 하단
물티 많이 보세요. 아까 하나만 보라며
그 다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차차영님은
저는 볼린저 밴드 주로 보고요. 그, 예, 저는 그냥 물티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쳐다봅니다.
알겠습니다. 3번 질문 그 시장을 움직이는 뭐 세력이나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죠. 예, 있는데 그 뭐 세력 뭐 이런 거 뭐 기법 막 돈 버는 뭐 아주 무슨 저 성배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세력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세력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고 없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뭐 그걸 무시하고
알 수 없다.
알 수
그러니까
없다.
이분이 이게 이제 그 세력이나 기법이 있다라는 거 있으니까 시장에 순응하라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에 순응하는 거하고 세력이 있는 거는 별개거든요. 저희가 시장에 순응하라라는 거는 시장 자체를 놓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시장하고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이미 누가 움직이니까 그에 맞서 싸우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 그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순응하다 순응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종목을 뭐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를 따라가라. 그다음 빠지는 종목은 뭐 이렇게 팔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역발상 어떻게?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에 역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순응하라는 건 추세 매매 기법에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입각한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PBR도 얘기했지만 저퍼라든지 저 PBR이다 하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우량주가 빠져서 갤갤거릴 때 그때 시장에 역행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가가 그냥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환호작약할 때 그 고독감을 무릅쓰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역행해야죠. 근데 역행하는 시점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역행을 해야 되죠.
평소에는
중간에,
같이 가다가
순간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순응하라 이 말은 참 이렇게 내가 과연 기술적 분석가냐, 추세 매매자냐, 아니면은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뭐 파생시장이 축소되면 그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한가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생하는 분들이 파생을 했지 그게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까요? 나는 그 좀
저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거든요.
네. 돈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이 투자하는 자금이 같은 네. 자금이 아니고요. 네. 은행권에 있는 자금하고 부동산 자금하고 파생 자금하고 주식 자금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네.
부동산이 안 된다고 그 자금이 주식으로 넘어오거나 이게 무슨 뭐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식 자금이 채권으로 가거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부는 있겠지만 이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느끼고 그 고객들을 딱 성향을 만나면 네. 그게 전혀 다른 별개의 벽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선물하는 사람이 선물 시장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네. 거기서 다 접고 아 이거 선물 참 위험하니까 주식만 해야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단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식하다가 깨지니까 거들하니까 이제 한탕을 돌고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그게 뭐 이 한미 FTA 같은 데 있는 역진 방지 조항하고 비슷한 거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는 못 넘어온 거죠.
아,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파생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울한 얘기고요. 그건.
예를 들면 커피 가루하고 설탕하고 프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섞는 건 가능하지만 네. 다시 커피하고 프림하고 설탕을 분리하는 건 분류하고 비교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네요. 점점 그러니까 도박성이 높아지는 곳으로 가게 되지 도박성이 그렇죠. 낮아지는 곳으로 네. 그러니까 도박성이라고 말하면 좀 뭐 하여튼 도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분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이 지금 재무제표에 한 장기 투자가 큰 수익을 준다는 건 알지만 자기가 쉽게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단기 매매 우리 상상에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도 지금 장기 투자를 못 바꾸시잖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그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약간 장기로 들어서려고 하시는 모양이야.
하시는데 이게 그 골프를 배워 보면 네. 폼을 한번 잘못 들이면 네. 그거 고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상한가 폭이 이제 확대되잖아요.
네.
확대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자기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봐요? 저는 활성화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사실은 30% 확대할 게 아니라 상한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폐지?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장난 안 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상따 핫따니 하는 장난들을 안 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볼 때는 어떤 종목이 진짜로 하루아침에 막 90%가 떨어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에 의한 폐해보다 사람들이 상따 핫따니 하면서 장난을 안 치게 되면서 생기는 이득이 그 폐해를 상쇄할 정도로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리스크도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신용매매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무너 넘어지면 그냥 끝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넘어져도 상한가 하한가 밑으로는 안 가니까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일은 없으니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범퍼가 있는 거죠. 범퍼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벽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데 그 벽이 없어지면 이제 안심하고 뛰어드는 짓은 못하게 되는
그런데
거죠.
그런데 30%면은 네. 위아래로 60%거든요.
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벽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30%가 움직이는데
그렇죠.
60%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자금이 있는 애들이 정말이지 자기 주식을 좀 모아서 위에다 확 걸어놓고 겁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막 변동성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15%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30%의 변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0%의 변동성도 어떻게 보면 이 신용까지 걸면은 충분히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하여튼 처음에는 이제 뭐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좀 지나면 저는 정리될 거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그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단계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상한가 폐지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제 계좌합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계좌합주는 어떤 악재 하나 나오면은 그걸
하루아침에 90% 작살나죠.
뭐, 네, 막 악소리 나게 빠지기도 하고. 그나마 우량주는 복원 탄력성이라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더 우량주로 또 분산하시고
예,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량주인데 뭐 별것도 아닌 소송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막 하루아침에 막 마이너스 40% 된다. 그럼 뭐 미친 듯이 사야죠.
땡큐죠 뭐.
그건 이제 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인하는 거지. 네. 주식으로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의 그 맹점이 빠질 땐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오를 땐 돈으로 갖고 있고.
주식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맞죠. 네.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고.
네. 우리 저기 브로커들이 하는 얘기가 옆에서 이제 좋은 종목 사라라고 이제 얘기하면 야 돈도 좀 같이 줘라.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다른 비유지만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 그랬을 때 내가 자꾸 친구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여자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친구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잘못된 얘기야. 내가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고 주식만 있고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자꾸 이거 현금만 그 있다는 얘기는
야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그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 영원한 딜레마예요.
나이트클럽 가서 친구랑 둘이 술 먹고 나온 거라 그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친구 얼굴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돼. 자꾸 친구랑 얘기를 하게 돼.
친구 어디 갔는지 중간에 몰라야 되는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자 여기서 사연 소개 정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 마지막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뭐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가라는 예.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인가요?
그 뭐 하나만 한 소리지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예. 그 무슨 소용이 있고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는 개인 투자가들 솔직히 뭐 까놓고 얘기해서 99%는 돈 못 벌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인 거를 인정을 하고 뭐 좀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큰 돈을 벌겠다고 접근하지 말고 그렇죠. 은행 이자보단 더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그 정도는 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본인이 수입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게 큰 돈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어차피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 나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서 접근하셔야지 뭐 주식으로 팔자를 고치겠다는 돈 그거 있잖아. 3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그 얘기 하는 사람들만 돈 벌어요.
300만 원 1억 만들기 아니에요? 100억이 아니라?
100억 만든 분이 이번에 저기 그 람보르기니 몰다가 그 걸리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300만 원을 어떻게 100억을
그런가 아버지. 300만 원으로 100억 벌 수 있어요. 다들 그래요? 그랬지 뭐. 아니 이건희 씨도 저 아버지 때부터 생각해보면 한 300만 원부터 벌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 아드님도 뭐 큰 돈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 16억 가지고 이렇게 삼성전자 물려받고 이러는데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가자.
자 여기서 종목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종목 DTNC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사장님.
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12월 17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불과 오늘이 3월 3일인가요? 3월 네. 3일이니까 뭐 석 달이 채 안 된 회사인데요. 이게 평소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업종에서 이제 상장이 되니까 네. 이제 새로 추가되는 건데 이거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이렇게 그 제품이 나올 때 우리가 네. 이제 뭐 이 제품이 여러 가지의 이제 환경이나 품질이나 안전에 이제 적합한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인증을 하거든요.
햇썸 마크나 뭐 큐 마크나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하는 네. 인증을 이제 해주는 네.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저도 이제 보면서 생소하게 분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야였지만 물론 이제 외국계가 우리나라를 이제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이 높고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더라고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아,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입니다.
아니요. 40% 아니고 제가 이 회사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이 회사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3.7%였거든요.
근데 그 상장 첫 해는 또 이게 뭐 부풀리기도 있고 뭐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부풀리기를 안 했다고 봐요.
왜 안 했다고
보시죠? 3분기 실적까지 해가지고도 이익률이 높았는데 네. 3분기 실적 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근데 원래 3분기에 상장을 못할 줄 알고 4분기까지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너무 의심한다. 그리고 이 회사가 IR을 했는데 그 IR 자료도 제가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회사가 33%라는 영업이익률 높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30% 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30개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많지
정말로 괜찮은 네. 그 혜자가 있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시험 인증 분야는 이 회사가 지금 국내에서 군소 회사들 많아요. 네. 굉장히 작은 회사 많지만 의미 있게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외국사가 장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77%는 네. 정부가 해요. 정부 그 KTL이라고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이라는 데가 하고 나머지를 민간들이 하는데 네. 외국의 두 개 회사가 전체 그 나머지 시장 네. 33%죠. 33%에 한 80%를 장악하고 있고 이 회사가 한 5-6%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
네. 정부가 지금 인증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네. 77%를 장악하는데 그거를 차츰 민간한테 이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외국 회사가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외국 회사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팔은 또 안으로 굽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그 이 정부가 지금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야라든지 네. 앞으로 확장성 있는 항공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유망한 이쪽 분야에 설비를 많이 지금 확충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공모를 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자금의 200한 60억 정도를 설비 투자를 해요. 네. 설비 투자를 해서 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그 시험 인증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장비를 많이 갖다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800억 정도 지금 자산이 있는데 이 800억 자산 가지고 매출 300억 이렇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 고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자산 어떤 돈이 상당히 있어야 이 시장에 진출해고 또 하나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상당히 저는 혜자가 있다고 보고 네. 아직은 지금 외국사나 정부 어떤 그런 관변 어떤 그 인증기관보다는 시장점이 적지만 역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 커지는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 그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인증 글로벌 업체들이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인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이 나오기 전에 네. 일단 시험을 해가지고 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에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오픈을 시켜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증 업체에 대한 보안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거래하는 게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들이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차피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을 해서 정부 기관에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 된 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또 그 인증을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네. 글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외국사를 통해서 인증을 네. 받아야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지금 포카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지금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올 3월서부터 센터를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원자력, 자동차, 철도, 방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인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신성장 동력이야.
그러니까, 예, 신성장 동력이고 기간 산업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런 내용들을 네. 지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안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외국사한테 안 넘기고 이제 국내 기관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또 포카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제 믿고 맡기기 시작하면 계속 맡긴다라는 것들이 네. 나름대로 경제적 해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시험 인증 시장이요 네.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세계 시험 인증 시장만 해도 61조고 매년 7% 이상 성장하거든요. 그다음 국내 시장만 해도 3조 5천억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회사 300억인데 매출로. 물론 이제 시험 인증 시장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 신제품이 네. 거기다 자동차 같은 전장화되고 하니까 그 전장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아, 네. 어, 뭐 의료, 항공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자금 그 시설 네. 능력. 네?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네. 시민증상 인적 자원이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뭐 박사급 이런 인력도 많아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신뢰도 네. 어, 이게 인증을 했는데 과연 정확하니 이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게 이렇게 하느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력. 네. 자금력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그 현금으로도 좋고 이미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으로 하고 올해도 30%를 넘어갈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상당히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 니치마켓에서 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 지금 상장된 회사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같이 뭐 비교를 예, 같이 비교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고
지금 퍼가 한 20 올해 실적으로 해서 한 21배 정도 예상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조금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상장된 축이라 이 네. 물량들이 이제 소화되는 과정들이랄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뭐 단기적인 시야의 접근보다는 일단 이런 시장을 공부를 하셔서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만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사업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약간 좀 흥분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좋게 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금 시장을 7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에 이양하는 네,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약간 이양이라보다는 뺏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내지는 뭔가 좀 이렇게 마케팅을 네. 정부는 그렇잖아요. 정부 기관은. 그냥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인증받아라.
네, 그러니까 근데 고객 확보, 영업. 고객 확보를 해서 네. 막 마케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네. 차로 커지는 시장에 그 부분은 흡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매출 비중이 IT가 83%고요. 의료기기나 자동차가 대략 한 10%씩 정도씩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IT 부분들 매출을 통해가지고 네. 현재 지금 14년 매출이 대략 한 300억 정도 되고 15년 매출이 한 440억 정도
네.
이상 정도 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내에 1000억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이제 중국 진출도 좀 계획을 잡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전자인증 분야에서도 또 계속해서 나가겠다라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그 상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들어온 자금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것들이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확인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TNC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오늘 책 소개할 거. 오늘 책 소개하실 거 뭔가요?
오늘 책은 그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네.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을 좀 들고 네, 왔습니다.
어떤 책이고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세 권을 내셨는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게 최근에 이제 고객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자기는 이 책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이제 지어봤는데 네. 나름대로 괜찮은 책으로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일본 분이시고요. 자기의 이름을 딴 그 사와카미 투자 신탁의 이제 대표십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를 역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네. 그러한 펀드를 만들었고 특이한 점은 보통 이제 펀드들이 그 대규모 자금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의 자금을 받지 않고 네. 개인들의 자금만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왜 그랬죠? 예? 왜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장기 투자를 통해서 부를 그 축적시켜 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이분의 어떤 그런 그 투자 철학이었죠.
그 아까 람보르기니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개미들이 잘 사는 세상.
람보르기니. 아, 그.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 경제가 안 좋았을 때 네. 불황일 때도 어떤 그
수익을 거두겠다.
계속 수익을 거두겠다. 그래서 성장주 아니 어떤 그 기술주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그 창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네. 여기 부제도 보면 농사짓듯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전에 제가 그 박용옥 씨의 그 주식농부 책을 그 잠깐 또 봤는데 네. 결국 뭐 그분이 이 책을 보셨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네, 선생님 이 책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농경형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유목형 장기 투자가 있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농사짓듯이 투자하라.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를 딸 수 없잖아요. 네. 여름과 가을이 지나야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느긋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2000년 이 책에 지금 2000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일본이 불황이 시작되고 좀 힘들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고 나름대로 어떤 지명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장기 투자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제레미 시겔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네.
제레미 시겔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GDP 성장률 있잖아요.
네.
그 추세대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최근 30년 보면은 30년 동안 매년 3% 정도 성장해왔어요.
네.
그거 한번 3%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전 그가 포함해서 그 저기로 누적으로 그러니까 복리로 3%씩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을 따라가니까 장기 투자하면 이긴다. 그게 제레미 시겔 생각하거든요.
네.
이 책에도 그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뭐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 100% 성장 뭐 한다. 그러면 뭐 1년에 얼마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장투하면 이겨요. 그런데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개미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1년, 2년, 3년, 4년 이상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을
네.
쉽지도 않아요.
네.
단지 우리가 지금 요 책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네.
이 사와카미 씨는
네.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계속 돈이 두른단 말이에요.
네.
플로우가.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뭘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 근데 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펀드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 어떤 적립식이 네. 됐든 계속 네. 거치식이 됐든 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와카미 씨는 계속 돈을 사서 어떤 우량주나 해서 계속 적립을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적립 투자가 잘 깨집니까? 절대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사다가 보면은 우량주도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이 계속 플로우가 현금은 플로우가 있으면은 계속 사는 거야.
네.
그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을 하거든요. 그 계좌주가 아닌 이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열 종목을 이렇게 적립해서 이 펀드처럼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 두 종목이 완전히 상장 폐지되더라도 이익이 나는 경우를 내 봤어요. 그 정도로 어떤 저점 매수해서 결국 다시 또 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정도 기회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어떤 사이클을 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양반 말이 맞죠.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과연 그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냐 이거죠. 돈을 한꺼번에 딱 넣고 치고 받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투자는 약간 이제 그 시각을 한번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간은 이제 생각을 이런 시각도 있지만 개인 투자가인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으로 있다면 상관없지만
네.
아니라면은 요 책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네.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예 말씀 저는 그 관점이 포카노님 관점이 저도 동의하는 게 이번에 제가 그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네.
그 두 시간 동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30분 동안 적립식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을 이제 여쭤봤더니 한 45분 오신 중에 대략 한 10분 정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안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정식 투자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어떤 테크니컬한 점, DC냐 뭐 VA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정식 투자를 제가 권하는 게 포크라인도 계속 권하셨던 게 정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는 시야를 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정식 투자를 꼭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주로 이제 정식 투자 책들을 보면 이제 테크니컬한 면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정식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거. 애들슨 책도 그렇고요. 근데 그 정식 투자 저희가 정식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장기로 보게 되는 시야를 키우게 되면 네. 이게 주식을 보는 자기의 그 시야가 달라지니까 권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정리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맞아요.
봐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도 이 사악함의 투자법하고 그런 걸 연동시켜 보면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아까 그 처음에 저희가 그 개미굴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야가 단기적으로 좁혀 있는 것들을 일단 한번 넓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넓히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러니까 주식농부 책도 저도 방영욱 씨 것도 다른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봤는데, 일단 시야를 넓히는 과정, 내가 여기서 뭘 특별하게 테크니컬 걸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던 어떤 그러한 그 테크니컬을 배우던 그런 책들이 아니라, 일단 시각을 좀 바꿔주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책에 한 챕터가 나오는데, 보면은 주가가 폭락할 때 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폭락할 때 돈이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네. 친구 얼굴을 그렇게 보고 있다.
친구 얼굴만. 왜 자꾸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자꾸 친구 얼굴을 봐요.
두 분 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왜. 여기 주가가 폭락할 때 산다라고 네. 사악함이 씨는 얘기한 부분은 네. 자기한테는 맞아요. 왜냐하면 펀드를 운영하니까 돈은 계속 플로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 수 있거든요. 네. 의지를 갖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평균 회귀 성향은 주식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또 이 양반이 투자하는 게 불량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량주로 하겠죠. 여기 나오는 것도 다 우량주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양반의 펀드 투자법은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니까 여기서 뒤에서 보면 그 기술주는 게임하듯이
기술주는 하지 말,
그러니까
하더라도 좀 납작하게
재미삼아
재미삼아 하라.
첨단 기술주는 성공이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분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이제 대차 대조표 분석 쪽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재무상태표죠 이제.
재무상태표. 그 현금 과잉 보유 기업들 조심해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건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은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ROE를 갉아먹거든요.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그 주주들한테 환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주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참 그 현찰이 거의 800억 이상 되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이게 ROE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올라요. 그 이익률 높거든요.
네.
짜증나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ROE만 갉아먹고 ROE가 10, 2~3%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공조가 있잖아요.
네, 삼성공조.
우리에겐 늘 삼성공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제조업체의 그런 어떤 현금 보유 부분을 얘기를 그 한 건데,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버핏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그 뭐죠?
더 좋은 무언가가 있으면
그 자기가 그 이익을 더 개선시킬 수 있으면 현금을 이제 투자하라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도 현금을 과대 보유하는 것보다는 현금과 지금 어음 결제를 하잖아요. 어음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함으로써 더 싸게 매입을 해올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현금 활용을 해야 되는 면이지 이게 그 현금을 많이 싸들고 있는 것만이 장점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기업마다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한다면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분의 어떤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농경형 투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좀 사실은 이게 장투 펀드가 됐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 주식을 살 때 심사숙고해서 하고 씨를 뿌릴 때도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언제 뿌려야 될지
언제 뿌려야
될지 하늘 날씨는 어떤지 땅에 그건 어떤지 비는 올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그 농산물은
잡초도 뭐
그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끊임없이 가서 검토하고 봐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수확기까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 농경형은 농사 말고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거둔다는 얘기는 그 곡식을 심어가지고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가서 그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그럼 봄에서 가을까지라는 그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그 시간의 기다림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기본적인 마인드는 조금 더 진지하고 그다음 바로 해갖고 뭐 바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농사짓는 심정, 네. 그게 과연 어떨까. 네. 그다음에 그걸 주식에 생각해 보면은 조급함이, 나의 어떤 조급함이 조금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주식 투자할 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요. 시야가 좁아지죠. 네,
보이지도 않고 막 화만 나고 또 이걸 좀 기다리면 분명히 어떤 사이클이 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 단기 등락에서 막 멈춰가지고 빨리 왜 이게 안 오르는 거야? 지금 열매를 따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이지 주식 그 하다 병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아 지금 이제 씨 뿌렸는데 좀 느긋하게 기다려볼까? 몇 달이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거목이 되려면 또 몇 년 기다렸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이 사업감이 투자법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주가가 오를 것인가를 생각하는 네.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네.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접근이 다른 거죠.
접근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저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 거 아 저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 쭉 읽어 보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네.
페이지도 한 200한 230 페이지? 200한 60 페이지. 굉장히 얇습니다.
쉽고 네. 그다음에 에세이식으로 자기 어떤 생각을 네. 쭉 풀었기 썼기 때문에 네. 초보자분들이나 뭐 중급자분들도 얼마든지 읽고 그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니까 뭐 여기에 재무제표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쭉 읽어보셔도 아 이게 참 괜찮은 책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것 같아요.
출판사와 저희는 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없어 보이잖아. 에이 진짜.
아왜 다들 저만 보세요. 나 이제 그럼 와가지고 지금.
아 저희는 저희가 지금 놀기 바쁜데 자꾸 옆에서 나도 여자 꼬시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짜증나잖아. 그런 친구도 있잖아. 이게 그렇게 지금 재밌는데 그렇게 재밌는데 자꾸 옆에서 그냥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여자들을 내보내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딴방 갈래.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썰물은 없습니다. 썰물이 끝나면 밀물이 찾아옵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밀물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너져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36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